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문제와 사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몇 가지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소극성이 불신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이걸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해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떤 의미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과도한 자기 보호, 나를 보호하는, 그래서 그런 이 성향의 집착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방어벽을 세우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뒤로 그냥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 또 소통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이 왜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꾸만 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고 내 안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나를 가두려고 하는 이 자기 연민, 또 자기 위로, 어떤 의미에서 자기 탐미, 중독,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해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사건, 또 치유되지 않는 상처,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음이 자꾸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공격을 이제 영원히 받기 때문에 감정장애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뻔하게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오늘 말씀은 그 용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기도로 시작하는 용서훈련,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용서훈련. 예. 세상에는 이 용서 문제만 해결되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미운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되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가볍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뭐 다른 여타 종교에도 이것을 다루지만은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 용서는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용서는 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노에서 해방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 분노,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하지 못해서 상처를 품고 다니는,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또다시 거절당할까 봐 자기 방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이 분노의 감정, 이거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문제와 사건들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탱고에다가 그냥 밀어넣고 삽니다. 그런데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불쑥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은 이런 부담이 내한테 있다면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해서 이 마비된 감정이 참 훈련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용서가 쉽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52편부터 시작해서 쭉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런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이 쓴 건데요. 이건 교훈의 시입니다. 그 이 시를 비탄시라고도 말하는데 처음부터 뭐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데 이렇게 되고 감정의 변화가 이제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32년 정도 지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이 아주 그야말로 대중 인기몰이를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몰려갔거든요. 이제 이때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한 9년 정도, 9년 전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다윗이 가장 아끼고 친하고 가장 정말 잘 지냈던 그 친구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과 이 아히도벨의 이 관계가 참 어떤 관계였는지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대하여 숨었으리라 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 문제는요, 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식구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관계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예상을 못했어요.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쫓기면서 이제 급박한 위기 순간에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편의 길이가 좀 길지만은 뭐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그냥 근심, 탄식,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로 그냥 쭉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토로내고 있고 9절에서 14절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의 그 배신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나오는데 특히 9절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혹시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 혀 좀 잘라주세요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혀를 그냥 뽑아주세요, 잘라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착하고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그냥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전에요. 한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꼈던 절친한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이 될 때 그런 기도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15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뭐 다윗은 드디어 저주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을 배반한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원한 종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감정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깊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려면은 용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서는 절대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밉고 싫고 상처가 있다. 그럼 내가 용서해야지. 이 사람은 용서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왜? 용서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애쓰다가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과 죄의식에 또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더 절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곳에 투사합니다. 용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자존심에 분노를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연속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그런 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고 아주 마음이 너무 분한 그런 상태, 그런 처지 입장을 당했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엉뚱하게 막 화를 풀고 뭐 감정을 아주 격양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은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구조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뻔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여파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여파가 어디에 미치냐면은 퇴근 후에 가정에서 그 여파가 미치는 거예요. 뭐 아내나 자녀나 부모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심지어 개에게도 나타나요. 그래 들어 차버리고 개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법무 문제나 감정 싸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반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판단과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 거기에 오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감정을 쏟아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마음에 내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을 본의가 아닌데 야기시키는 거예요.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감정장애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부드러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만 다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상처받아요. 어떤 때는 막 미움이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용서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중독 현상에 이끌리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운동 중독, 분노 폭발, 일 중독, 성 중독, 음식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 슬픔 중독까지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내면에 뭔가가 있어요.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함을 유보시킵니다. 나중에 사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요청하면요, 그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헌신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헌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을 속박시키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기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중보기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동네에서, 그리고 또 저희 친척이 저희 집안에서 아주 정말 아주 난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시집 오더니 뭐가 저렇게 기뻐서 맨날 노래를 부르고 뭐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웃고 돌아다니냐고, 너무 그러니까 조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 야야야야, 어른들 앞에 조부님도 있고 이런데 좀 조용히 이랬었는데 왜 그렇게 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참 어려운 환경, 힘든 문제에 있어도 그걸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활기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시험들고 또 분노장애에 붙들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마음에 뭔가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를 못하는 거, 사람, 저 사람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비판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 그렇게 되면 뭔가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려면 제일 첫 번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한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뭐 상처를 받으면 자꾸만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시간, 이걸 줄여야 됩니다. 절대로 이걸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에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 말 안 할 걸, 이런 마음들이 안 듭니까? 마귀 공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윗은 사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순이 넘은 이 노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혀를 좀 잘라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냥 평이하게 혀를 잘라주세요 이래 읽으면은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혀를 뽑아달라고 막 그냥 막 내 마음 감정을 쏟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아니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한 줄로 알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못해요. 뭐 제가 잘못해서 뭐 그렇겠죠. 뭐 이런 생각을 그럼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잘잘못은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면은 토로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용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돌아서면 용서가 안 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동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내게서 사랑이 나옵니까? 고작 육신의 혈육들 간에서 그 나오는 그 본능적인 사랑 어떤 의미에서 그건 나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용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빨리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너무 쉽게 빨리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너무 빨리 용서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용서하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데 성급히 용서하다가 용서가 안 돼서 좌절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건요 교만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나의 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 표현을 해야 합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는데 구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소서. 산채로 서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지 않냐면 이런 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격한 감정을 쏟아놓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으면 그 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내가 스스로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야 하는데 내 의로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냐면은 아무리 용서했다 말해도 용서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달라 했거든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도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억울한 그런 마음, 분노, 화풀이 이런 것을 정직하게 쏟아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의 그 손길을 영원히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래 분명히 네가 잘못했지만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했다고 하면은 용서 안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분노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분노는 의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냥 막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역기능적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심리학과 그 상담학을 공부했을 때인데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을 몇 주 동안 그걸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조금 깁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 주인공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억울함도 있었지만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고향에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거기서 살려고.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를 전문으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보도 뭐냐 드설려요. 그렇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네 아들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막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얼마 없어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천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 많은 행세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땅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어이 저 과부가 말이야 애 하나 키우면서 돈이 많다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녀석이 그걸 생각하고 난 뒤에 결국은 아이를 납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그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육에 보면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됐는지 막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니까 이제 막 그냥 막 부르짖고 하다가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 살인자가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입을 열습니다. 면회를 신청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하고 얼굴을 못 들면서 미안하고 뭐 이런 표현을 지어야 될 건데 이 남자가 싱긋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졌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태평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이 여자 주인공이 그냥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용서하냐 이거죠. 내 동의와 의사 상관없이 용서해버린 그 하나님 나는 이걸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요 막 그때부터 막 교회에 야유회를 가는데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살짝 가가지고 좋게 가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뭐 그냥 찬송이나 복음송을 틀어놓지 않냐고 그냥 막 거짓말이야 하는 그런 막 유행가를 틀어 막 일부러 틀어놓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막. 그러고 난 뒤에요. 자기 교회 장로님을 살짝 꼬드기 가지고 아주 음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해갖고 막 장로가 있나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해 한다고 하면은요 거기다 돌멩이를 갖다 던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막 자살 소동을 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고 하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미안한 기색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자유하고 무책임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가슴에 막 그냥 사무치고 올라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탈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밖에 나간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분노가 쌓여있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틀렸다, 누가 틀렸다, 목사가 틀리고 장로가 틀렸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귀를 막고 막 아이 그래도 나오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무조건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뻔한 질문인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론은 그렇지만 감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용서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줄 때야 그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면 못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기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혀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한낮에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억울함이 황송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 황송함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너는 저는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급하게 용서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어요. 급히 용서하면 원한과 증오가 진짜 사라지지 아니하고 가짜로 사라지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 같아도 우울함과 좌절과 무기력과 상실감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감정 전이가 돼요. 너무나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에서 이상하게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성은 오케이, 감정은 노.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은 영혼이 허약해지고 결국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용서의 감정이 그 안에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나의 죄로 인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통회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 고국은 분노사회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해서 제가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사실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너무 분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본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 사람들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 유공자도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은 삽니다. 자꾸만 너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독일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럼 독일이 먼저, 우리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그때 독일이 그냥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입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가 또 홀로코스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 방위 이런 것은 독일이 책임지겠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방법은 사과해야 용서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용서해야 사과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됩니다. 원수가 보면 자꾸 원수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기의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서서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용서하려면 정직한 감정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이타적으로 너무 근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무력감에 젖어듭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킵니다. 본의 아닌데 적대감이 생깁니다.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부정스러운 부정의 말 자꾸 입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다윗은 이런 오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딱 이때 쫓겨갈 때에 그 쫓겨가 비참한 상황에 아이데벨이 자기 친구가 반역하고 그래서 쫓겨가는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납합니다. 나중에 반란이 평정이 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시므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또 용서를 해줍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쉽게 용서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격감됩니다. 너무나 값싼 용서, 비상적인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다가 더 큰 상처 입습니다. 더 큰 정신적인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운 사람 밉다고 말하고 싫은 사람 싫다고 말하고 몸부림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진정한 내면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는 마음을 주면은 이미 내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그 용서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상처의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거나 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받아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용서해 줬는데 옛날에 나도 저런 지경에 빠져 있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겸손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떠나볼 사람 떠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이 회복되어져서 자유한 삶을 살면서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